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 의원 5명이 14일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15일 타이완 해협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베이에서 에드마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AP통신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완화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번 만남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의원 5명은 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해 반발하며 15일 타이완 주변에서의 추가 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스위 대변인은 동부정구는 타이완섬 주변 해공용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서 연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최종 협상안을 당사국에 전달한 가운데 이란 측이 15일 자정까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에 협상안 타결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만약 세 가지 사안에서의 이견이 해결되면 핵협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정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입장은 EU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한 최종 수용 혹은 거절이 아닐 것이라고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밝혔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또 미국이 세 가지 이견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일지 여부를 알기 위해 앞으로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이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확진 소식을 전하며 이번에도 증상은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자신의 증상이 경미한 이유에 대해서 두 차례 백신 접종에 더해 2회에 추가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5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자택에서 격리된 채로 예정된 일정을 화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모더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한 백신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 MHRA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더나사가 개발한 이가 백신을 성인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가 백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MHRA는 해당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기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면서 통상 경미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 레인 MHRA 청장은 이 백신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가을부터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 중 대부분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에 의한 감염으로 이는 바이러스 샘플 가운데 약 70%를 차지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15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대가 이날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와 평안남도 맹산군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평안도에는 17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에도 15일 경기도를 비롯해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삼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조속한 복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착안에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식량, 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입니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과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 다음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개발 중단은 동결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 정도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담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대북정책의 얼굴로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선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군사 분야에선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엔 당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가 안전보장 부분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조치 측면에서 남북간의 동등한 관계로 가져가겠다. 일방적인 관여나 양보는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강경한 얘기를 쏟아놓은 상황에서 북한한테 안전보장을 주는 것은 그건 마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에 반영돼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안전보장의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1순위로 중단을 요구해온 미한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형태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 선제 사용 가능성 언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남 보복 위협 등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속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이 아닌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구조화에서 담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북한의 힘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최근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판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연설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제강제징용 등 한일관계 당면 현안을 가치연대 차원에서 뛰어넘자는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관계보다는 그 언중에 들어있는 뼈를 본다 그러면은 한미일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편가치, 가치동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 간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컨트롤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 윤 대통령이 13분간 읽어내려간 경축사엔 자유라는 말이 모두 33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이라며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운영을 둘러싼 중국의 삼불이란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를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주권 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만 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single THAAD battery will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며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there to defend both the citizens who live in southern South Korea, the Koreans who live here.
해리스 전 대사는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방어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그것을 묵인하는 중국 때문인데 지금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And 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with North Kore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도 필요 없어진다며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잇따라 한국을 향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에는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영내 미국의 세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에 동조하는 세력의 호소에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미한 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럴수록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도입을 핑계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has a wide range of diplomatic and economic opportunities to punish China.
미국은 중국을 벌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1한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영 문제와 함께 미한 동맹의 준비 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미한 국방차관복급이 참가하는 안보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2일 이번 회의의 의제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양국의 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시타르트 무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 대표로 해 양국 국방 외교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미한 안보협의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ability to deter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any further North Korean missile test.
베넷 연구원은 우리는 북한 도발 억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부를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현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회의에서 미한이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eah, they're going to discuss alliance issues. This is a routine meeting, so they're going to discuss the status of the alliance. They'll discuss everything that you know, all the issues from THAAD.
맥스웰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여전히 물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미사일 방어 훈련,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 훈련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의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의결이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의 상반기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단 한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 처리된 유일한 한반도 안건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결의입니다. 이 결의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이 지난 6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날 상정 직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지난달 27일 준건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의 경우 지난 7월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하원의 유사 법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여전히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의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1년 넘게 소관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하면서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푀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여전히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관련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경우 북한 인권법이 오는 9월 만료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 의회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한 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삼불 요구가 과한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비효율적인 경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넘었습니다.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을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과 중국은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가 순전히 방어수단이란 입장인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건가요?
Yeah, you know, I follow China quite a lot. And over time, this is one of the most...
저는 중국 문제를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이건 가장 기이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사드에 집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명백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 특히 베이징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늘 자신들을 포위하려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베이징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장애물이죠. 그리고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미사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그들의 실제 미사일 역량만큼 진전을 이루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분명히 한국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중국은 그들이 얻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삼불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that question really lies with the question of what
그 질문은 중국이 무엇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말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중국은 미한 동맹을 영내 문제가 아닌 북한으로만 국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부와 국방부, 언론이 한반도에 삼불을 적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철저하게 거부한 건 매우 명백하다고 봅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 속에서 그런 중국의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저에 있는 중국의 안보 우려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중국은 한중 두 나라가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ou know, it's I hate to use word pablum, but it's kind of like what they say. What
진부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선전과 같은 말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은 늘 숫자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3불이나 4, 뭐가 됐든 6자 등 말이죠. 이젠 숫자 5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다섯 가지 그러거나 말거나로 부르겠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중국의 요구가 미한 관계를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I think that what really happens is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these aspirational statements.
중국 정부가 이런 야심찬 성명을 만들어 특정 관계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에는 미한 동맹의 근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조항으로 미한 동맹을 폄훼하거나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은 꽤 명백합니다. 중국의 다섯 가지 요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독립 자주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고입니다. 미한 안보 동맹이나 나아갈 방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은 미국 반도체 동맹인 칩4 예비회의에 참석을 결정했지만 이번 회의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는데 지금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Korea's in a tough place. It's always been a tough place. It's neighbor to China.
한국은 쉽지 않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험한 곳이었죠. 중국의 이웃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과 앞으로 천년을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미국과 중국 모두를 상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당 부분 중국에 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빙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 경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가 대두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에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미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Well, it could if indeed that is what is happening, but I think that what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펠로시 방문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은 많은 사안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잠깐 스쳐 지나갈 정도로 끝날 사안입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중국 측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b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that's the reason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실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가정을 합니다. 주로 이런 가정은 미국이 일반적인 각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대응도 늘 하던 방식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최근 북한의 지난 10년간 대중무역 누적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더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the really another way to ask the question is how long will North
방금 하신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경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은 많은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또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자본의 원천과 인적 자본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많은 광물과 금속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훌륭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일본과 한국, 번영하는 중국 사이에 있죠. 북한 정권은 이런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본과 노동력 사용에 있어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아마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가난합니다. 바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생산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만큼 생산성을 창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낮은 현 시스템을 얼마나 용인하겠냐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외화 부족에 시달린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The missing element from the official trade figure balance sheet.
공식 무역 통계에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 수익금의 상당액이 북한 경제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최근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역 기록에서 빠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경제적 관점에서 김정은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Key thing is finance for him. He's done a pretty good job of keeping the won stable.
김정은의 입장에선 핵심은 재정입니다. 그는 북한 원화를 꽤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이죠. 원화는 그의 집권 후 몇 년 동안 미화 1달러당 약 8천 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매우 안정적이었죠. 그것은 장마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화는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원화 가치를 방어한 것이죠. 또 돈을 찍어내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개방입니다. 달러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김정은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해법인데요. 국가 자산을 북한 내 민간 부분에게 매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사회주의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과 자산, 탄광을 파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회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건 단기적 해결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미국과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Yeah, just stepping back broadly speaking, when Kim Jong-un came to power, he talked about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당시 그는 국방력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병진 정책을 주창했죠. 하지만 우리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단지 군사력 발전 부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은 또 자신의 의지에서 경제적 측면을 어떻게 다룰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윤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도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 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8일부터 이틀간 3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도 8일 83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대동강물이 범람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에는 7일 200mm가 넘는 비가 왔고 황해북도 송림시는 집중호우로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456명에 달합니다. 또 주택가 상가 3,700여 동이 침수됐으며 가축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폭우로 상당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피해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린 비 피해로 6대급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평양 그 대동강 중하류하고 청천강 중하류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이 이제 북한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지대거든요.
북한 당국은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0일 날씨 소식을 일면에 게재하면서 농업 생산은 국사 중에 최중대사라며 총돌격전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북한 환영 텔레비전도 농업 부분의 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해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54만 4천 헥타르인데 이 중 황해남도는 14만 2천 헥타르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황해남도는 6월 말 집중호우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작물 소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어뢰 농사는 거의 그쪽 지역에 비가 온 지역은 어뢰 농사에 거의 뭐 수확과 감모가 뭐 엄청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죠.
실제로 올해는 폭우가 아니더라도 농사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모내기가 늦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5월 초에 모내기를 시작해 6월에는 모내기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2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발표하고 방역을 위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내기 노력 동원에 나서야 할 학생과 직장인, 군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극심한 봄가뭄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28mm로 평년의 27%밖에 안 됩니다. 비료 공급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모내기는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올해 작황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해마다 작황을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논면적, 반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작황이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다 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에 뭐 홍수라든지 초여름, 봄철과 초여름에 걸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늘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저조한 작황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항상 변수로, 그러니까 고정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에서 10월까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한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현재 거의 소비한 상황입니다. 6월에는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그리고 보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자는 6월부터 한 달 정도 소비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을 버텨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또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수십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메꿔왔습니다. 그러나 북중 국경은 2년 이상 봉쇄돼 있고 유엔 기구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8월에서 10월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김영훈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경기가 되죠. 이때가 8, 9, 10월 달 이때가 상당히 그 식량이 항상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3일 현재 쌀값은 킬로그램당 7,100원으로 연초에 비해 45%나 올랐습니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먹는 옥수수, 강냉이는 3,200원으로 28%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식량 가격이 두세 가지 요인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중국으로부터 쌀과 밀가루 같은 식량 수입이 2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당국의 통제가 엄격해져 농촌에서 도시로 쌀과 옥수수가 유출되는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장마당 등 개인 장사가 안 돼 주민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는 가을에 햅쌀이 나올 때까지는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고로 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옥수수가 제대로 나올 때면 아직까지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벼도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더 있어야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거공행진을 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급여는 3-4천 원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식량난을 풀려면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교수는 수입을 하려면 달러화가 필요하니 수출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only if they can increase their exports.
북중 화물열차는 올 1월 운행을 재개했으나 4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0년 안에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는 그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2도, 낮 28도, 양덕 아침 20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20도, 낮 30도, 구성 아침 21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8도, 강계 아침 19도, 낮 28도, 희천 아침 20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29도, 개성 아침 23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28도, 신계 아침 22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9도, 장전 아침 23도, 낮 28도, 평강 아침 2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장진 아침 15도, 낮 23도, 청진 아침 19도, 낮 27도, 김책 아침 20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국의 무인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자와히리는 오사마 빈 라단의 오랜 측근이자 서열 2위의 지휘관으로 테러 공격을 기획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당시 빈 라덴에 이어 2인자였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He was deeply involved in the planning of 9/11. One of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murdered 2,977 people on American soil.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9.11 테러를 기획하는 데 깊숙이 관여해 미국 땅에서 2,977명을 살해하는데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그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며 2000년에는 미 함정 콜호를 공격해 해군 장병 17명을 살해했으며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또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공격에 개입해 224명을 살해하고 4,500여 명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2011년 5월 빈라덴을 사살한 이후 자와히리는 알카에다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From hiding, he coordinated al-Qaeda's branches and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setting priorities for providing operational guidance.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은신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알카에다 조직을 조종했다며 그는 미국을 겨냥한 공격 지침을 하달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비디오를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기관은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와히리를 추적해왔으며 올해 초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불 도심지로 거처를 옮겨 직계가족들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재지와 관련해 분명한 증거가 확보된 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정밀 공격을 승인해 자와히리를 제거했습니다.
This mission was carefully planned. Rigorously minimize the risk of harm to other civilians. And one week ago,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작전은 조심스럽게 계획돼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전에 모든 여건이 좋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작전을 최종 승인했으며 작전이 성공했다며 그의 가족이 다치지 않았고 민간인 희생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정의는 구현됐으며 이 테러 지도자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방어 역량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최종 협상안을 당사국에 전달한 가운데 이란 측이 15일 자정까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에 협상안 타결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만약 세 가지 사안에서의 이견이 해결되면 핵협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정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입장은 EU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한 최종 수용 혹은 거절이 아닐 것이라고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밝혔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또 미국이 세 가지 이견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일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앞으로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이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란 역시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취할 플랜 B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은 앞서 EU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근거해 신속하게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 5명이 14일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 15일 타이완 해협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베이에서 에드 마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과 미 의원들의 이날 면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완화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해 반발하며 15일 타이완 주변에서의 추가 군사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스위 대변인은 동부정구는 타이완 섬 주변 해 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전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과 타이완이 계속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을 겨냥했다며 전구 부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로 국권의 주권, 타이완 해협과 지역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확진 소식을 전하며 이번에도 증상은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자신의 증상이 경미한 이유에 대해서 두 차례 백신 접종에 더해 이외에 추가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5일간 자택에서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자택에서 격리된 채로 예정된 일정을 화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모더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한 백신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 MHRA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더나사가 개발한 이가 백신을 성인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가 백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MHRA는 해당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기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면서 통상 경미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레인 MHRA 청장은 이 백신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가을부터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H5에 의한 감염으로 이는 바이러스 샘플 가운데 약 70%를 차지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15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대가 이날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와 평안남도 맹산군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평안도에는 17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에도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